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주인공이 스데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하면 우리들은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로만 그렇게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6장과 7장이라고 하는 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는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인가면 이방에서 자라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것이 선교로 이어져서 이방 교회로 확대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교회로 확장되는 그와 같은 연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었는데 사단은 교회를 향하여서 외적인 박해로 교회를 대적하였고, 그리고 내적인 부패를 통하여서 교회를 대적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국면의 도전에 교회가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의 박해도 아니고 내부의 부패도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서 교회의 혼란이 일어나는 이 무질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새로운 환경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써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가운데서 당면한 이 환경의 문제들, 새로운 환경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직면하였던 이 문제들을 우리는 다 극복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 새로운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고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가 배우고 또 갖추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항상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교회가 점점 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받는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는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그들이 힘쓰고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더 힘있고 열정적으로 말할 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전도는 반성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서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증거는 매우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채찍질을 당하였고 그들은 위협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를, 영혼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긴급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때가 되면, 기회가 생기면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2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정신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땅에서 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교회의 부패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사도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모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에 헌신되고 복음에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아주 선명하게 체험적으로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그때에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6장 1절을 다시금 주목해야 하는데 교회에는 이런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의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교회에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원망하였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던 때와 애굽의 음식을 먹던 때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적절하고 끄림칙한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새로 탄생한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린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달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배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이 유대인들은 대개 헬라어와 아람어를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니면 안디옥이나 이렇게 이방의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헬라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나이가 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구원 얻는 그와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식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우고 경제적인 기반이 안정이 되면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이 땅을 팔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노년을 보내고 거기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묻히는 것이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1세기의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헬라적 배경에서 헬라 문화의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노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우리가 알듯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죽습니까? 대개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특별히 더 그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훨씬 더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대개 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과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세기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을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아졌겠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한 사람들은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집사를 뽑는데 일곱 집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절에 나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니골라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일곱 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개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대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던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그들이 자신들의 피로를 따라서 재물을 헌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불평등하게 그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누락된, 즉 아직 행정적으로 서툴고 완비되지 않은 그런 체계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가운데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처럼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소하거나 소홀한 문제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주장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교회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의 교회는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마음에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고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지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좁아진 마음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회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올바로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능히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할 때 이것이 매우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충동해서 불평하게 하고 서로를 비판하게 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게 하는 정신을 우리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서 자신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일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대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에서 일어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심기를 가지게 되면서 그것이 자라나서 원망하는 마음으로서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들, 불편함들, 부족함들을 사랑의 마음과 정신으로 서로를 살피고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은혜롭게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 분열의 정신을 극복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있었던 이 원망의 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키게 될 때에 교회는 결코 사단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대처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생겨난 이 갑작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결코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작은 문제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고 질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교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참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권세자들과 같이 자기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그런 옹졸하고 아집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성령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주장하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돌보아야 할 사람이 많아졌고, 자신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고 살피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겸손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들이 얻은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거기에 오로지 전무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이 필요를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아, 우리가 하던 이 일을 맡을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말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서 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적대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이 결정을 들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 이때 와서 생겨난 원리가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모든 성도들이 살피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바로 이 일에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이 어려울 때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베풀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도와줄 것이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즉 집사의 직분은 없었지만 집사의 일은 모든 교회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도들이 이 집사 일곱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여서 교회의 일꾼을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감독들을 세우시고 장로들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또한 집사도 안수하여 세워서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주신 직분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 직분자의 자격과 그들을 세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교회의 일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분명 구제하는 일이어서 육신의 물질적인 일을 관리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물질을 만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도 영적인 사람이라야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일꾼이 세워질 때에 그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을 선출하였습니까? 그것을 보면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회중들이 이 집사들을 선출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선출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일일이 그들을 면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일곱 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들은 기도와 안수로 그들을 이 직분에 임명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무엇입니까?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교회의 물질을 관리하고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는 그와 같은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도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는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집사들은 단순히 물질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집사는 매우 훌륭하게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 안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필요를 보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움받은 집사들은 교회를 섬길 때에 그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고 교회의 불평과 원망을 없애버렸고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대한 이 교훈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들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 문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제도를 우리가 완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이나 소외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없이 온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사도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의 본질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이 아주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말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수준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병자들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열두 사도들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안에 있었던 이 무질서와 혼란의 문제를 성령의 지혜로 해결하고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놀라운 이 혜택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교훈의 양이 많아지고 그 질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게 되자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더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하신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이 삶의 형편에 더 적절하게 더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 피곤하여서 잠들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말씀 사역이 점점 더 빈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무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 사도들의 삶에 나타났고 사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하여 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의 넓이와 깊이가 나타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걸리는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파의 헬라파 사람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때에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에 힘입어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불편함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참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목사가 계속 성도들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에 얽매여 있고 교회의 이런저런 제도적인 일들에 목사가 얽매여 있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말씀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의 집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집사들이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제사장의 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일반 성도들이 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많아진 것이라고 치면 되는데 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들이 행하고 있던 이 소와 양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회개와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는 자기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참 순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순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되어 있고 목사와 싸우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영적인 힘과 성장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므로 이 세상에 복음을 들려주고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고자 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육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